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성경을 찾으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두 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또 서 있습니다. 불편한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오늘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부활신앙, 순교신앙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부활신앙, 순교신앙 이런 제목입니다.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자기의 그 삶을 살아가기에 굉장히 바쁘고 죽음을 생각할 여유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이라는 이 주제, 이것은 굉장히 친숙한 주제입니다. 죽음. 그렇죠? 이 우리가 구원받는 시점부터 이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성경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할 때 인생이란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시작하는 인생이란 사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인생이 죽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육체는 숨을 쉬면서 시작하지만 그 영은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은 채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기 때에서부터, 갓난아기 때에서부터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에는 이 갓난아기가 응애하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시작할 때 살아서 인생을 시작하는 것으로 사람 눈엔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갓난아기는 죽은 채로 태어나서 인생을 시작한다. 그럼 왜 이렇게 인간이 이런 상태에서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첫사람 아담 때문이었습니다. 이 첫사람 아담 한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이 아담은 그 이래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이래로 애초에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던 자기의 본 모습 그대로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상태로 이 뭔가 고장난 영이 죽어 있는 그 상태에 자기의 그 어떤 범죄한 상태에 변화되어 버린 상태에 자기 몸의 형상과 자기 몸의 모양대로 자손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들을 낳고 해서 저와 여러분까지 와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는 채로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 있는 그 인생을 쭉 살다가 우리는 인생의 어느 순간인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소개받고 나서 아, 그랬구나. 내가 그동안 몰랐는데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죄 문제가 해결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달은 이후에 사람이 비로소 살아나게 되고 그 순간부터 살아있는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삶의 출발점과 사람이 보는 인간의 삶의 출발점은 분명하게 다른 것입니다. 인간은 그 육체가 살았냐 죽었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시작되냐 끝나냐를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육체에 관계없이 그 영이 죽었냐 살았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의 실제적인 삶을 측정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는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원받는 그 교리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친숙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건 핵심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이제 가장 큰 관심사는 뭐가 되게 됩니까? 돈인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내 육신이 호의호식하면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갈까가 여전히 그 사람의 관심사라면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은 구원이 참된 구원인지를 좀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되게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런 것들이 관심사가 아니라 뭐가 최고의 관심사가 되냐면 내 육적 본성을 어떻게 죽은 것으로 처리할까?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이냐?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육신, 내 육적 본성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내옛 사람,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인간 박노찬이는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구나 하는 이것이 뇌리에 콱 박히면서 그것에 집중을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새롭게 살게 됐다면서요. 그런데 새롭게 살게 되는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죽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무엇이 죽는 것입니까? 무엇이? 무엇이 살고 무엇이 죽는 것입니까? 자, 로마서 6장, 이건 한번 좀 펴보십시다. 로마서 6장, 6절부터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이런 구절들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걸 자꾸 보고 또 보고 이 측면에서 깨달음을 얻고 또 다른 저 측면에서 깨달음을 얻고 하는 게 이게 우리의 복인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까 갈라디아서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렇게만 표현했는데 여기 로마서에서 보니까 뭐가 그러면은 못 박혔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새 본성, 새 사람, 그것은 살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순간부터 그것은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뭔 죽은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톤 터치가 된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옛사람이 쭉 살면서 영은 죽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구원받는 순간에 바톤 터치가 일어나면서 역전이 되면서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아, 죽는 것은 뭐냐? 죄의 몸이구나. 아까 그 앞부분에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표현했고 그 뒷부분에는 보니까 죄의 몸이 멸해진다는 것이구나. 옛사람은 그 죄의 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몸, 죄의 본성, 죄에 찌들어 있는 그 본성, 그게 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분께서는 죽은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길지어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는 사실인데 그런데 우리의 옛 육신이 옛 자아가 자꾸 나를 속여서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 때 그때 필요한 건 뭐냐?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사실이니까. 그걸 자꾸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이러한 이 어떤 노력, 이러한 프로세스를 골로새서 3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이 부분이 아까 우리 저기, 우리 이영호 형제님께서 예배 시작할 때 그 읽으신 말씀과 이제 겹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영화 안에서 형제님과 제가 통한 것 같습니다. 약속한 건 아니었어요. 예, 골로새서 3장 맞죠? 아까 골로새서 3장이죠, 형제님? 예. 예, 5절부터 일단 한번 보시면 5절부터 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아, 뭘 죽인다고요? 예,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그러니까 이게 옛 본성인 거예요. 옛 본성, 옛 사람. 곧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가 뭐냐?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이런 것이 다 우리의 어떤 몸의 일부, 옛 사람의 몸의 일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걸 죽이라. 이건 다시 얘기하면 죽은 것으로 여기라. 다시 얘기하면 죽은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걸 확인하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너희 지체를 죽이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을 여기서 반복해서 뭐라고 하신 것입니까? 8절에는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내버리라는 표현과 죽이라는 표현이 지금 같은 의미로 지금 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옛사람을 어떻게 죽이지? 굉장히 좀 애매하실 수 있잖아요. 좀 모호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구체적인 그 방법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아까는 로마서에서는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것이고 여기 지금 골로새서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 여기서는 죽인다는 표현이 뭐로 또 바뀌었죠? 벗어버리고로 바뀌었네요. 벗어버리고. 그렇죠? 뭔가 옷을 입듯이 이렇게 뒤집어 쓰고 옷을 입고 양말을 신고 하듯이 모자를 쓰고 하듯이 그런 어떤 그런 것으로 이 옛사람의 행위를 묘사한 거예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고요. 모자 벗어버리듯이 양말 벗어버리듯이 이러한 여러 가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 그게 곧 그 지체들을 죽이는 것이고 이것이 곧 내버리는 것이고 이것이 곧 죽은 것으로 여기는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육적 본성, 즉 죄성을 만족시키려는 어떤 내 몸의 욕구, 이것들에 대한 제어, 이게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의 죽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 각자가 굉장히 이 문제에 그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이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것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하는 그게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일 와서 은혜가 되는 말씀, 나한테 어떤 하나님이, 그래, 너를 도와주신대. 그런 어떤 가벼운 얘기들만 이렇게 좋아하고 그런 얘기들만 매일 먹으면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먹으면서 풍성해진 가운데서 은혜의 말씀도 이렇게 같이 균형 있게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것들은 다 빼놓고 달콤한 것들만 우리가 자꾸 좋아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원래는 우리가 죽은 영을 지닌 살아있는 육체였어요, 구원받기 전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 죽은 육체를 지닌 살아있는 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 이거 이해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요소다.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요소가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요소가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시간이 오래되면서 집사가 되고 무슨 장로가 되고 무슨 권찰이 되고, 그게 우리 믿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축복의 이 비결을 배워서 물질적인 번영을 이루는 것,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단기 선교 가는 거, 비전 트립 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사회개혁, 사회복지, 이런 거 관심 갖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될때 죽었던 내 영은 살고 살았던 내 육적 본성은 죽는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발선상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열심, 이것이 출발선이 돼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심과 섬김과 봉사,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 바탕이 없는 채로, 이건 아예 알지도 못해, 이런 건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교회 내에서 뭔가 큰 활동을 하고 열심을 내고 하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얼마 못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이 그치는 순간 그 봉사 섬김은 그치게 돼 있어요. 그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이 굉장히 친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 죽음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 본성의 죽음을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 내이 육신의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우리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창조되는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처음에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살게 되듯이, 죄로 인해서, 범법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에게 다시 생명이 들어가려면은 어떤 생명이 들어가야 되냐? 인간의 생명이나 천사의 생명도 안 돼요. 오직 처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다시 바꿔 얘기하면, 부활 생명인 것입니다. 부활 생명. 그래서 구원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그것은 죽음에 대한 관점의 차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육신적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어떻게 멸하시냐?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멸하신다.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여 있다.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뭔가의 노예가 된 상태로 평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죽음은 당연히 그 육신의 어떤 숨이 끊어지는 문제인 것입니다. 질병이 됐든 사고가 됐든 아니면 수명이 다 돼서가 됐든 이 땅에서 그 삶이 끝나버리는 거,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 앞에 뭐가 있는지,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두렵다 할 때 이 죽음은 육체의 그 숨이 멎는 그것도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내가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것, 사회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회에서 도태된다는 얘기는 곧 쉽게 얘기하면은 직장에서 내가 잘린다. 그건 뭐예요? 즉시로 내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그럼 난 이제 어떻게 살지? 이거잖아요. 그럼 난 이제 뭘 먹고 살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인 겁니다. 그게 죽음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도태는 곧 죽음에 대한 그 공포인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이 마귀를 일컬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때 이 죽음의 권능은 육체의 죽음에 대한 권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에 대한 권능. 이 말은 마귀가 사람을 마음대로 살리고 죽인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하지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린 문제이지 마귀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런 거죠. 사형수가 감옥에 있다가 형장으로 갈 때 간수가 나타나면, 그 이 교도관이 나타나면 그 교도관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려워요. 교도관이 두려워서 끌려가기 싫어서 벌벌벌벌 떱니다. 그러면은 그 교도관이 죽음과 삶의 어떤 여부를 쥐고 있는 것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 정해진 법이 두려운 거죠. 사실은 그 법이 그 사람에게 사형을 선언한 것이고, 그래서 죽게 되는 것인데, 그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이제 간수가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시고 주관하시지만 그것을 집행할 때 마귀가 그것을 담당하는 일부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냐면은 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을 어기게 될 때에 이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죄의 싹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마귀가 어떤 할 역할이 거기서 이제 등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사람의 이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에 관한 그 권한은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혼과 몸이 지옥에서 멸망당한다는 것,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영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생의 반대인 영벌입니다. 이것이 곧 둘째 사망입니다. 이제 어떤 분의 또 머릿속에는 둘째 사망은 불못인데 지옥이 아니라, 이제 지옥과 불못을 구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불못도 지옥으로 던져지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에 불못이 지옥에 던져지기 때문에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한다. 그러니까 불못에서 멸한다. 이제 그것이 그렇게 모순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불못에 가는 사람도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르치듯이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혼이 어떠한 몸을 입고, 여기 그랬잖아요.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입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몸을 입고 불못에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서 소멸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사람들도 초자연적인 몸으로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채로 하나님과 사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영원한 불못에서 초자연적인 몸을 입고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영생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격리된 채, 하나님의 사랑과 격리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격리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격리된 채로 사는 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이 영이 죽은 채,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채, 육신만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영혼 속에서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성경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에 대한 어떤 개념이 바뀌고, 이 육신적인 죽음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깐 잠자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이 썩는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기 위한 과정일 뿐인 것이고, 우리가 육체로 죽는 것은 이 천한 것으로 심겨지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몸으로 시작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지금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신앙. 자, 이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제 무엇도 갖게 되는가? 순교신앙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앞부분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 이야기를 이제 좀 이렇게 드린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코앞에 와 있는 그 세대를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순교신앙에 대한 말씀을 조금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죽음에 대한 이 이야기를 앞부분에 이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제 조만간 있게 될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세상에 등장해서 통치하는 그 시대가 되면, 그 상황은 공포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공포. 사람이 인류가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공포 그 자체가 될 것이에요.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 중에 이제 3년 반의 이 대환난 기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에 따라서 7년을 대환난이라고도 이제 이야기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는 대환난은 뒤에 있는 3년 반이지요. 그렇죠? 7년은 전체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지만, 실제의 대환난은 후반부에 3년 반 또는 42달 또는 126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왜 공포스러운가 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공포스러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무지막지하게, 무자비하게 온 세상에 쏟아 부으시기 때문에 공포 그 자체이고, 두 번째 이유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공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진노에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자연재해들이에요. 대지진, 대기근, 엄청난 역병, 지금 이런 것들은 이게 상대도 되지 않는 엄청난 역병, 또 이상기온인데, 이것은 그냥 이상기온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러니까 미친 이상기온, 이렇게 아마 해도 모자라는 그러한 그야말로 이 완전히 바뀐 그 어떤 기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체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자연재해만 있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피가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그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그러한 이 우박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라고 묘사됐는데 실제 우리가 보는 메뚜기가 아닌 굉장히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이상한 생물체 메뚜기가 사람을 괴롭히는 그러한 상황을 인류가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와 초자연적인 재해가 어떤 하나님의 긍휼 없이 부어지는 때가 지금 이제 대환란의 기간입니다. 물이 피가 된다 그랬어요. 물이 얼마나 사람이 공포스럽겠습니까? 마시는 이 물이 다 피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 기간이 또 공포스러운 이유가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적그리스도가 1인 독재 통치를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공포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단일 세계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일 세계 종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가 뭘 믿을지를 그냥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슬람이 됐건 뭐가 조로아스터교가 됐건 마니교가 됐건 뭐 단군을 섬기든 일본이 신사라는 걸 참배하죠. 뭐 그런 걸 하든 이게 다 그냥 허용이 돼 있어요. 그러나 적그리스도 체제가 되면은 그때는 종교의 다양성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오직 단일 세계 종교가 세워지는데 그 이제 신상을 세워놓고 그게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경배하는 이제 그 종교 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먼저는 경제활동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완전히 차단시켜요. 그럼 사람이 제일 시급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야말로 식료품도 구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산으로 도망가서 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아마 도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 믿음 그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수용소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수용소들이 실제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올려놨어요. 그것이 적그리스도 체제가 될 때 어떻게 그것이 수용소로 이용이 되고 어떻게 그것이 그 많은 시체를 담는 관으로 사용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그 신빙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제 하에서 극도로 이제 그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으면서 그 체제에 순응하게 할 때 궁극적으로는 그 체제에 교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죽이게 될 터인데 그 죽임의 방법이 아마도 목을 자르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두대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것이 또 어쩌면 IS 지금의 그 중동의 IS들이 하는 그러한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 극도의 공포스러운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가족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쩌면 자녀들, 어쩌면 어머니, 아버지, 어쩌면 혹시라도 이 중에 본인, 많은 알고 지내던 사람들, 친척들 중에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그 체제 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협박도 아니고 이것은 공상도 아니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어떤 분의 표현대로 준지옥이 될 것입니다. 지옥 자체는 아니라도 지옥에 버금가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죽지도 못하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요지는 이것입니다. 그러한 기간을 지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기간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왜냐하면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어쨌든 인간을 지배하는, 인간을 얽매고 있는 가장 큰 어떤 족쇄, 사슬인데, 이 죽음의 공포. 이것을 극복해야만 그 기간을 통과하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지난 6천년 동안 행사했던 인간에 대한 어떤 죽음의 공포, 그 공포의 그 어떤 권한을 최대한 아주 극도로 발휘해서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을 것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공포를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포를. 그 공포를 이기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공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갖는 것, 지금으로선 굉장히 이것이 막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체제가 두렵습니다. 아, 박형제, 박형제는 거기에 들어가면은 순교할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 자신 없습니다. 순교할 자신 없어요. 저는, 제 육신은 정말 그런 데서 견딜 자신이 없습니다. 제 육신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만약에 그런 순간이 닥친다면, 그 순간에 제가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그 죽음의 공포로 자유스럽게 하시는 분은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 있는 성령님,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거 어떻게 견디지? 어떻게 견디지? 예. 그걸 견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견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린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화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성하시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면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육신은 두려워하지만 성령님이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굉장히 큰 어떤 내 의지와 내 어떤 내 자아의 어떤 자신감과 어떤 열심과 이런 것으로서 내가 나를 지키려고 그렇게 해서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해도 그 순간이 오면 죽음의 공포를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활발하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내 의지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건 만만한 공포가 아닌 거예요, 그게. 네. 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그런 고통을, 그런 공포를 우리가 뭐 체험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까? 굉장히 합당한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뒤에 이어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활신앙 또 순교신앙 이것은 대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것이 반드시 지금 있어야 되는 문제가 맞는데, 그런데 제가 왜이 이야기를 그러면은 그 시기를 통과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 여러분 앞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부활신앙과 그 순교신앙은 그 시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필요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세대를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신앙과 순교신앙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합니다. 온 세상이 점점 1인 독재 통치가 가능한 전체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경찰 국가를 향해서 굉장히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자꾸 빨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역병, 이 사태가 그것을 본격적으로 부추기고 있어요. 그 사회를. 굉장히 큰 추진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 사회의 시동을 거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자연 발생했든 인공적으로 누가 만든 것이든 또는 그것을 고의로 퍼뜨렸건 그것이 실수로 유출됐건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 사회로 가게 돼 있어요. 마지막이 될 때, 통제 사회로.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이 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국가가 국민 개개인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아가면서 통치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을 실현해가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호흡기를 통한 감염,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사람의 접촉을 금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할 수 있는 굉장히 합법적인 그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은 직장이 한동안 폐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직장은 그 회사 규모가 클수록 굉장히 막대한 또 천문학적인 어떤 의미에서 천문학적인 그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어떤 그 상점 하나 또 음식점 하나가 이게 뭐 확진자가 다녀갔다 그래도 지금 거기가 문을 닫아가지고는 이 한동안 문을 닫으면은 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냥 막 곤란을 당하고 이런 상황인데 회사나 어떤 그이 규모가 큰 직장의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도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개인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시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나 직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한 명이라도 그런 확진자가 우리 회사에서 나올까봐 우리 회사에 속한 직원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어떤 그뭐 클럽이나 이런 데 말할 것도 없고 같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교회 모임조차도 이렇게 가는 것을 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에 지금 처한 문제예요. 아마 제가 당사자라도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나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쨌든 그리스도인의 책임도 또 있잖아요. 나한 사람으로 인해서 행여라도 뭔가 이 피해가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면목도 안 서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그렇죠? 또 괜히 이것을 어기고 이렇게 또 교회 모임에 참석했다가 나중에 발각돼서 징계를 받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방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심지어는 회사에서 잘리는 그런 일도 당하지 않을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 어떤 그 두려움과 어려움을 제가 이렇게 뭐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라도 분명히 그것은 너무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역병이 계속되는 한, 직장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혹은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아까 제가 이 경제활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은 이 죽음의 공포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죽지 않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함께 교회 모임으로 모이는 모임을 무기한, 그러면은 포기해야 할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굉장히 큰 갈등이지요. 그런데 이 역병이 언제 끝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달 후면 끝난다 그러면 우리가 눈딱 감고, 한 달만 그러면 우리가 전체가 좀 쉬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보장이 없어요. 지금, 3월 초에 시작했는데, 2월 말에 시작했는데,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길게 잡아 한 달로 봤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그냥 금방 끝날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본 분들도 많았는데, 저는 길게 잡아서 한 달을 봤어요. 예, 그랬는데 미뤄지고 또 미뤄지고 또 미뤄지고 또 미뤄지고 애들 계약도 미뤄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좋아지냐?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또 어디서 새로운 확진자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지금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순교 신앙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교 신앙인 것입니다. 회사의 방침을 무조건 어기는 것이 순교 신앙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죠. 회사의 방침을 그냥 막무가내로 무시하는 게 순교 신앙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건 이제 주로 이단들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지요. 우리는 할수 있는 한 모든 면에서 최대한 이 역병을 피하기 위해서 감염되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사람들 모이는 곳, 가급적이면 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서 두려움은 몰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잘리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도태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내 안에 은밀하게 싹 터있는 그 두려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아 있는 두려움,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내가 믿음 생활하는 횟수가 얼만데? 야, 내가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닥치니까, 야, 이게 굉장히 나를 괴롭히는 문제네? 야, 그런 어떤 자괴감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 몰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교회 모임을 참석하지 못하는 것과 두려움은 없지만 내가 어쨌든 내 판단하에 주님과 나 사이에서 담대한 가운데 내가 모임에 요 순간은 내가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한그 말, 그것은 성경 속에 박물관에 갇혀 있는 그런 경구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이 모든 세대를 살았던 그리스도인에게 사실 각 그리스도인에게 실제적인 어떤 모토가 되어야 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교의 각오인 거예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주님,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우리가 한 발, 두발 물러나면서 눈치를 보고 그 두려움 속에서 갈등하다가 자괴감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주저앉습니다. 결국은 주저앉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마음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게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기회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기를, 양산되기를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의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역사상 그렇게 이게 주류는 아니었어요. 초기 시대에 로마의 이 황제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한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 카톨릭이라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연합한 그 집단인 로마 카톨릭이 중세 전체를 지배할 때 마녀사냥이니 무슨 종교재판이니 하는 것들로 그렇게 해서 순교당한 사람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 인원을 최소한 9천만 명으로 추산했어요. 최소한 9천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역사상 공산주의가 발흥할 때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가장 이 죽여야 되는 영순이로서 죽어갔던 사람 중에서 예수님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산주의 국가와 회교도 국가, 그런 국가들에서 죽어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우리에게 지금 뉴스로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이 순간에도 순교자로서 죽어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동안 참 평온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던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좋은 특권을 많이 누렸습니다. 역사상 우리나라도 보면은 전쟁이 없던 기간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전쟁이 없잖아요. 전쟁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평안한 가운데 경제적 부흥을 누리면서 좋은 그러한 교회 생활을 이렇게 누렸습니까? 이제 그게 끝나가고 있는 것뿐이지. 이게 이상한 일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점점 빠른 속도로 바뀌어가고 있고 한국도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소수 인권 보호, 차별 금지 이런 명목으로 그리스도인이 설 곳이 점점 좁아져요.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이 퍼센트로 따지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그 사람들이 지금 이 핍박을 당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우리가 지금 돼 가고 있어요. 일반 대중은 점점 더 사악해지고 이기적이 돼 가고 타인에게 무관심하게 되고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살게 되고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굉장히 괴물 같은 사람들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비상한 각오로 순교 신앙이라는 그 모토를 내 머릿속에 딱 넣고 살지 않으면 굉장히 믿음 생활하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교 신앙, 순교 신앙. 앞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모토는 이것입니다. 순교 신앙. 죽으면 죽겠습니다. 다른 때가 이 순교자들의 때가 아니라 지금이 순교자들의 때라는 그 각오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정영 형제님 이제 질문하셨듯이 저희는 교리적으로 믿을 때에 저희는 이 대환난을 통과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복된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이 대환난은 교리적으로 볼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집중적으로 고난을 당해야 되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어떤 환난을 통과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럼 안심하고 그냥 맘대로 있어도 되냐?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믿지만 통과하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각오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용기를 내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면서 부활신앙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왜 그러셨는지 잘 모릅니다. 주님이 이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이렇게 모이면 호흡기로도 질병이 전파되는 세상이 올 줄을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걸까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모였습니다. 공산치하에서도 몰래 숨어서 모였고,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평생을 짐승처럼 사는 한이 있어도 그걸 감수하고 성도들이 모였고, 모여서 소리는 못 내면서 입술로만 찬송을 했고, 그러면서 물을 찾아다니면서 물 속에서 새로운 성도들을 침례를 주었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 모임들을 이어갔어요. 그게 부활신앙이고 그게 순교신앙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이 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만 필요한 믿음이었고 우리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평안한 시기에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어떤 우리 신앙의 모토였다는 것입니다. 순교신앙. 이것은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강력한 결단력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사람 다 고꾸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매일 평상시에, 매일 매주 평상시에 주님과 누리는 그 교제와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공급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고백과 주님을 향한 그 열망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실천되는 형제 사랑과 모여서 함께 하는 이 서로 주고받는 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열기와 섬김을 통해서 내가 배워가는 어떤 기쁨과 이런 것이 다 통합이 되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강화될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르셨습니까? 이제는 게으를 때가 아닙니다.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순교자들의 신앙을 따라서 나도 그 신앙을 나도 가져야 되겠다. 그 신앙으로 이 사태를 내가 견뎌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있는 그런 시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